드디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대사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코피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거론은 했지만 의외로 길게 발언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연설을 보면 외교 안보 분야, 대외 정책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국정연설이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속 진행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외 정책 또는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장 길었습니다. 7분 정도에 거쳐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이한 거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추구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네.
이런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미사일, 최근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온통 주요 대외 문제로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최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미북 간 대화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최원기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 워싱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네.
그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크게 네 가지인데요.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 곧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과거에 전임 행정부가 양보를 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자신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탈북자 사례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부각시켰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전체 지금 7분의 북한에다 했다고 그랬는데요. 앞에 그 핵과 미사일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는 한 1, 2분 정도,
네.
그 정도고요. 탈북자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탈북자 사례 나 북한 인권 문제는 한 5분 이상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요. 언론 입장에서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무력 사용 또는 설사 상황이 그렇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난 해결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으면 큰 주목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입장, 압박을 하겠다, 최대 압박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존 정책을 그냥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냐, 이렇게 추론을 좀 해본다면요. 상황 자체가 역시 무력 사용 대화 이거 다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력 사용을 현재는 그 한국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는 한국에서 평화의 축전인 그 평창 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또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무력 사용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고요. 또 대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무조건 전제 조건 없이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북한에서 아직까지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둘 중에 어느 것 그러니까 무력 사용 또는 대화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서도 그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강조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선에서 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혹 이것이 대북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과 연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죠.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라는 것을
네.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밝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협상,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속아서 합의를 해주면서 또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거 전임 정권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터프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북한에 상당히 까다롭고 엄한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고 또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사실 이전에 올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또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올바른 환경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울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서 완전 파괴,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 눈에 띄는 그 대목인데요. 저희가 그 VOA가 지난해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그 여름 또 유엔 총회 가을 또 12월 이럴 쪽에서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그 이른바 그 말의 전쟁을 했다 이렇게 그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그 과격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이 그 핵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또 화염과 분노, 또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해서 로켓맨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여기에 대응해서 또 그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거의 인신공격성 그 말폭탄을 미국과 북한 그 최고 지도자가 주고받았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과격한 언어, 그런 화염과 분노, 파괴할 것이다, 전쟁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그 분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올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겠다, 남북 대화 지지한다 이런 일종의 그 유화적인 그 발언이 계속했는데요. 이 그 같은 유화적인 그 발언의 태도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그 연말에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 특히 그 북한은 그 1인 그 통치, 1인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발언을 하자 북한이 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쏴서 상당히 반발을 했고 이것이 그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건 비난하되 그 같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불필요한 과격한 발언은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아마 내부적인 그 목소리도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하면서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북한에 갔다가 결국은 돌아왔지만 사망을 하게 된 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를 초청을 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노린 것일까요? 이것이?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원비어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서 구금됐다가 돌아온 직후 엿새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도 이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인권 탄압이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왜 위협인지 미 본토에 대한 이것을 연계해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최 기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7분가량 그 언급을 하면서 핵 문제는 사실 1분여 정도로 지나가고
네.
5분 넘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오토 원비어 씨의 사례였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비어 씨의 부모를 국정연설장에 초청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탈북 과정에서 북한에서 꽃제비로 그 연명하다가 탈북 과정에서 또 장애인이 됐었던
예.
지성호 씨.
예.
지성호 씨는 지금 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호 씨의 사례를 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대로 방송, 그 민간인으로서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론을 그 말하자면 지지,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연출에 굉장히 능한 그런 지도자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다 정교하게 재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강한 언사로 인권 공격을 하면서 북핵 문제에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성호 씨는 또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지성호 씨는 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그 꽃제비로 그 지내던 탈북자인데요. 꽃제비로 있다가 그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그 석탄을 그 훔치는 뭐 그런 행동을 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그 다리를 그 잘린 장애자가 된 그 탈북자인데요. 그 뒤로 뭐 여러 고생을 하다가 그 한국에 내려와서 현재 그 대북 그 인권운동 또 대북 그 정보 북한의 그 정보를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호 씨는 그 이번에 그 국정연설 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성호 좀 일어나서 좀 보여봐라. 그 목발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지성호 씨는 그 연설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과거 그 목발을 들고 그것을 그 잊지 않기 위해서 갖고 다녔는데요. 그 이것을 번쩍 들어 보였고요. 나중에 또 그 지성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나의 그 목발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은 간단히 언급하는 대신 오토 원비어 씨와 지성호 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의도가 뭐 어떤 그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 있는 건가요?
글쎄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덜 개입하고
네.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그 당국자들이 시사를 해왔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제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접근 방식이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서 강하게 제기한 데는 사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의 사례와 좀 그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제재도 가하고 했었지만 진전이 없게 되면서 후반부에 들어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할까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말하자면 논의되는 그런 말하자면 사례를 만들었고요. 매년 12월이면 그래서 안보리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말하자면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일단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현재로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최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의 가능성도 또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언급하고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네.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했던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에 대한 지명 철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이 완료된 시점에 지명이 철회된 건 상당히 드문 일 아닙니까?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벌써 뭐 그 50년 이상 그 오래된 관계인데요. 이러 아마 한미 관계 외교사에 아마 이런 그 전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빅터 차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과거 그 부시 행정부 시절 그 백악관에서 그 아시아 담당 그 선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북한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나와서는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거기 석좌 또 조지타운대 그 유명한 대학이죠. 조지타운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한반도 관련해서 그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에서 그 빅터 차 그 석좌를 주한미 대사로 그 내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그 임명 동의를 하는 그 아그레망을 저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러자 한국 정부가 이제 즉각 그 이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빅터 차 교수가 주한미국 대사로 곧 발령이 나서 아마 부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빅터 차 석좌를 더 이상 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워싱턴 외교가 지금 상당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철회 배경이 무엇인지는 밝혀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나 그 또는 백악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만 그 이 철회 소식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빅터 차 지명 철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백악관 당국이 그 일각에서 고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의 그 미한 자유무역 협정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개진했고 또 이것이 그 말하자면 지명 철회의 이유다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또 마침 때 맞춰서 그 빅터 차 그 지명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서 같은 날 자신이 지명 철회된 이유가 이런 정책적인 견해 차이 때문인 것처럼 비치는 그런 기고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정책적 차이에 대한 언급과는 별도로 소식통을 인용해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보도도 같이 했고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검증 때문이냐 아니면 정책상의 문제 때문이냐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국 쪽에서 또 그 시간이 가면서 미국 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는 정책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강하게 그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그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초기에 정책상 이견 때문이었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검증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드러났다라는 쪽으로 그 배경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내정 철회 그 보도를 하면서 빅터 차 석자가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이른바 그 코피 전략, 제한적인 대북 공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백악관이 이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확정을 하고 빅터 차 석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그 대사로 지명을 철회했으면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백악관은 이미 북한에 대한 대북 선제 공격을 확정한 게 아닌가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지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 뒤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그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른바 그 제한적인 대북 선제 공격 코피 전략 같은 것은 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대북 정책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의 그 조셉윤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그 일본하고 한국을 그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조셉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그 기자들에게 미국이 그 무력 사용 옵션을 배제한 건 아니지만 그 옵션이 가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은 무력 사용 이런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가깝다 이것이 확정됐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이 임명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뭐 일종의 외교 결례라고 볼 수. 또 있는 건가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쪽에 관한 그런 외교 결례보다는 미국 내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 이것이 그 한국 정부에 미리 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외교 결례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코피 전략인데 그 코피 전략에 대한 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견해차 이것은 뭔가 하고 궁금한데요. 코피 전략이란 뭔지 이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죠.
네, 먼저 뭐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 싸울 때는 먼저 이제 코피가 흘리면 이게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언론이 이제 재밌게 붙인 건데요. 이것은 그 지난달 그 8일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의 그 일부 관리들이 전면전이 아니라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서 제한적인 방안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겁을 줘서 제한적인 공격을 해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그 작전의 이름을 코피 전략이다 이렇게 붙이면서 이것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한 거라도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과연 북한이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미국 내 강경파 그리고 또 온건파 또는 반대론자들이 그 논란을 빚고 있는 핵심 말하자면 저 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보복 공격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여기과 관련해서 사실 미 행정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동안 북한의 말하자면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오지 않는 그런 군사적 옵션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그 정부 강경파들 이 코피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들은 그동안에 이 북한 정권이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펴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정권을 상대로 하면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반격을 가할 경우 정권이 절멸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선택 바로 보복을 안 할 것이다
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라는 지적들을 반대론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보복을 초래해서 수만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도 그렇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선제 공격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코피 전략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논의가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앞서 그 지난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한 그 과거 행정부의 그 실수를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에 대해서 그 무력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지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 뒤로 뭐 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국방부가 펜타곤이 그 북한에 대한 일련의 그 선제 타격 방안 오늘 그 마련해서 그 완료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피 전략, 그러니까 전면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제한적인 타격을 해서 북한에 겁을 줘서 핵개발을 멈추는 이런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됐다.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되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그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력 공격을 과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옵션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것이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미국 언론들이 그런 그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피 전략이 상당히 그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 충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처음에 말하자면 성안한 그런 관리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메스터 장군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죠. 매튜 포팅어 선임 보좌관이 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선제 공격에 관해서도 상당히 가능성을 높이 언급해왔던 사례였고요.
네.
반면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 다른 방식, 외교적 방식의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표적인 행정부 내 관리가 바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네.
짐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온건 성향의 말하자면 인물들과 강경파들 사이에 상당히 그 긴장이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뭐냐 그것이기도 한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아까 모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부 내에서 두 가지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동안 보면은 한 축은 지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방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 아래 그 대북 선제 공격 이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보면은 담당 그 실무 책임자들은 군사 공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려울 것이 없지만 그것이 만일 북한이 반격할 경우 제2의 한국전이 반발하고 여기에 되면은 상당히 많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그 희생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도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뭐 상황에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북한이 뭐 내일이라도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것을 도발을 해온다면 아마 그 강경파 쪽에 또 무게가 좀 더 실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대화가 쪽에서 좀 무게 축에 가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 다음에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대표단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양양공항을 출발하여 갈마 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1박 2일 일정으로 체류하면서 남북 공동 훈련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한 뒤에 같은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변인 얘기는 예, 그 전에 얘기를 한 건데요. 공동 훈련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의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한이 단일 팀이 돼서 지금 공동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다소 서먹서먹했지만 역시 어리고 또 젊은 선수들이라서
네.
금방 말하자면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깨지면서 화기애애하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네.
이게 특히 또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특히 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초기에 사실 그 남북한의 단일팀 문제 그리고 공동훈련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고 또 잡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 남북한의 그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한의 이런 협력 분위기가 실제로 공동훈련이라든지 또 올림픽 전반의 분위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측 대표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남북한 선수들이 그 공동 훈련을 이미 마치고 그 같은 비행기로 그 서울에 왔고요. 또 이미 앞서 그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한국에 내려와서 이미 그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에서 그 북한 선수단 본진이 이번에 그 비행기 편으로 같이 왔는데요. 북한의 그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죠. 전에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기루 그 선수 단장 그리고 북한 측 인원 선수와 임원 10명 이렇게 임원을 포함해서 북한 측 인원 32명이 1일 오후 그 6시께 그 전세기 편으로 그 강원도 그 양양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현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선수단은 그러니까 다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술단 또 태권도 시범단 아마 이런 그 기타 평창올림픽을 지켜볼 북측 인사들이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북한의 열병식인데 이것이 이제 왜 올림픽 바로 전날 하는 거냐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인 것인지 아니면 본래 예정돼 있던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건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북한이 2월 8일을 건군절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그 검토를 해왔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요.
네.
또 28 그 건군절 열병식 행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맞춰서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 이런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것보다는 올림픽과는 별개의 말하자면 70주년 건군 기념일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국군의 날 10월 행사 10월 1일 때 말하자면 군사 행진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렇죠.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열병식과 관련한 우려는 그것보다는 열병식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일각의 우려인데요. 그 현재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늘 있어온 행사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열병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소식과 함께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인사에 대한 지명이 철회된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2월 4일 밤 많은 미국인이 텔레비전 앞에 앉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슈퍼볼 경기가 방영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프로 미식축구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팀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슈퍼볼 경기 자체도 흥미롭지만 이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벌어지는 해프타임 쇼 역시 큰 볼거리인데요. 올해는 유명 미국 가수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유명 가수가 슈퍼볼 해프타임 쇼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1993년에 있었던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최고의 무대로 꼽고 있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을 치유해요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이 노래 가사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앰버시입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당신 마음 한 구석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And this place, too much brighter than tomorrow.
그곳은 내일보다 더 밝게 빛나죠.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In this place,
In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그곳에선 상처나 슬픔을 느낄 수 없어요.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그런 세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get there, get, G-E-T, there, T-H-E-R-E, get there는 원래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죠.
When do you think you can get there?
언제 거기에 도착할 거예요? 란 말입니다. Get there는 또 일상 대화에서 어떤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다는 뜻으로도 쓰는데요.
I'm sure you'll get there in the end.
결국에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It's not easy, but we are getting there.
쉽진 않지만 다 해갑니다. 란 뜻입니다.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작은 공간을 만들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Make space. Make, M-A-K-E, space. S-P-A-C-E. Make space는 공간을 만든다란 말이죠. Make room과 마찬가지 말인데요.
Can you make some space for my clothes in the closet?
옷장에 제 옷을 넣을 공간 좀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옷 좀 집어넣게 옷장에 자리 좀 만들어줄래요? 하는 말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는 마음속에 작은 공간을 만들란 얘기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란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세상을 치유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Heal, H-E-A-L, 이 말은 치유하다, 낫다란 말이죠. Heal over, over, O-V-E-R, heal over 하면은 상처 등이 아문다는 뜻인데요.
I hope it will heal over without any scars.
흉터 없이 상처가 아물길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당신과 나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There are people dying.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living, L-I-V-I-N-G, living은 여기서 현재 살아있는이란 뜻으로 쓰였죠. For the living, for, F-O-R, the, T-H-E, living, L-I-V-I-N-G. For the living 하면은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란 뜻인데요. For a living 하면은 생계를 위해서란 말이 됩니다.
John delivers pizza for a living.
존은 생계를 위해서 피자를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피자 배달을 해서 먹고 산다는 얘긴데요. 피자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구워 먹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당신과 날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봐요. 네, 1992년에 마이클 잭슨이 발표한 노래죠.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해요.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만든 곡 가운데 이 노래가 가장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또 이 노래 제목을 따서 Heal the World Foundation이란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배고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로 마이클 잭슨은 당시 공연 수익금 모두를 이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이유를 알고 싶다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what you're forgiving.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사랑은 강하고 기꺼이 베푸는 데만 신경을 쓰죠.
If we try, we shall see.
If we try, we shall see.
우리가 노력한다면 알게 될 거예요.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fear or dread.
이런 더 없는 행복 속에서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는 걸. Bliss, B-L-I-S-S, bliss는 더 없는 행복을 말하는데요.
Ignorance is bliss.
모르는 게 더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란 말이죠.
Stop exist.
existing and start living.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노력하자,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에 사랑이 충분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 슈퍼볼 중간 휴식 시간에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자신의 대표곡인 빌리 진 등을 부르면서 멋진 춤솜씨를 보인 뒤에 갑자기 마술 지팡이를 꺼내서 관중석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마치 북한의 아리랑 공연처럼 관객석에서 카드 섹션이 펼쳐졌는데요. 피부색이 서로 다른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This is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Heal the World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의 고유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창단원 수천 명이 나와서 무대를 메웠고요. 무대 위로 지구 모양의 거대한 풍선이 두둥실 떠올랐는데요. 당시 마이클 잭슨의 슈퍼볼 공연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잉태된 꿈이 기쁨의 얼굴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떤 꿈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Conceive, C-O-N-C-E-I-V-E. Conceive는 원래 잉태하다란 뜻인데요.
Mary conceived Jesu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conceive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마음속으로 하다, 품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Steve Jobs, the late Apple founder, conceived many great things that most people never imagined.
애플사 창업주였던 고 스티브 잡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러 굉장한 물건을 생각해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때 믿었던 세상이 다시 은총 속에 빛날 거예요. Grace, G-R-A-C-E. Grace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데요. 여기서는 신의 은총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It was only by the grace of God that we survived.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오로지 신의 은총 덕분입니다. 또 식사 전에 감사 기도도 grace라고 하죠.
Let's say grace.
감사 기도를 올립시다 라는 말이 되고요. 또 grace는 흔히 유예 기간, 봐주는 기간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You have a 5-day grace period after the due date. If you don't pay by then, we charge late fees and interest.
지불 만기일이 지난 뒤 5일까지는 봐드리는데요. 그때까지도 안 내시면 연체료와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life?
그런데 왜 계속 생명의 목을 조르는 거죠?
Would this earth crucify its soul?
세상이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건가요? Crucify, C-R-U-C-I-F-Y. Crucify는 십자가에 못 박다란 뜻인데요. 호되게 비판하다, 괴롭히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The politician was crucified by the media over a bribery scandal.
그 정치인은 뇌물 추문과 관련해서 언론에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이 세상이 천국 같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Plain, P-L-A-I-N. Plain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분명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He made it plain that he didn't want to deal with it anymore.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Be God's glow.
신의 은총으로 빛나요. 자,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죠. get there는 원래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란 뜻이지만 어떤 목표나 과제 등을 달성하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make space는 공간을 만들다. heal over 하면은 상처 등이 아문다. for a living은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해요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a place that was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방글라데시는 막대한 양의 노동력과 자원을 핵심 개발 계획에 투입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런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 6%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로 방글라데시는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세계은행의 중하위권 소득국가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은 5년 뒤인 2021년, 이 나라가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완전히 중위권 소득국가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미 해외 원조처 USAID의 자니아 자루젤스키 사업국장은 최근 열린 2018 방글라데시 개발 포럼에서 이 나라가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핵심 부분에서 성과를 낸 것은 비밀이 아니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 목표에서도 비슷한 결실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려면 방글라데시는 아직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 나라는 하부구조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꾸준히 투자를 독려해야 합니다. 또 지역 국가들 사이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조직을 현대화하고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돼야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비생산적인 법이 철폐돼야 합니다. 그런 제안들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비생산적입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분석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응용과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방글라데시는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USAID의 자루젤스키 사업국장은 특히 성폭력과 어린이 결혼 등 성에 근거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수백만 명을 극빈으로부터 해방시킨 큰 진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수는 적지만 규모는 크고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업, 보다 효율적인 정부 계획이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자루젤스키 사업국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